요한복음 11장 7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증거되어야 되는 것인지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불신자들을 위한 책이 아니고 신자들을 위한 책이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이 듣기에는 아주 쉽고 간단한 말 같지만은 사실은 성경이 왜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얘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성경을 불신자들을 위한 책이 아니고 신자를 위한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성경은 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설득하기 위해서 주어진 책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신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가 누군가를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분이다 이런 답을 스스로 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한 것은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로와 어떤 동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든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되어진 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과 상관없이 성령이 오셔서 믿게 되어진 것이라면 굳이 성경이 있어야 될 필요가 뭡니까? 또 이런 질문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구원을 얻은 사람 된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성경은 별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이건 이제 성경을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 주어진 책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경을 준 이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내가 구원 얻었으면 성경은 불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 대한 큰 오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성경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책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 주어진 게 성경이라면 성경을 대하는 모든 사람은 일단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되어야 옳죠.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어야만이 성경이 필요한 것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성경은 좀 불필요한 그러한 이제 것이 되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구원을 위한 일회용 성경으로 전락되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게 하면 그 임무는 다 했다 이런 식이 돼버린다는 거죠. 이건 분명히 틀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오해를 꼽으라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성경을 어떤 복의 수단 본다는 것 이것이 이제 오해된 것이 하나고 이게 뭐냐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그만큼 복이 주어진다는 거기에 이제 성경을 복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은 일종의 교본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답게 살기 위해서 뭘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이걸 가르친 하나의 어떤 교본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러한 오해 때문에 일종의 성경 묵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 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해가지고 이 말씀이 말하는 대로 내가 오늘 실천한 것이 뭔가 또 이러한 문제를 찾아가는 그래서 그들이 실천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또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어쨌든 그런 것들과는 거리가 좀 상당히 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주어진 것도 아니고 또 복의 수단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우리를 신자답게 살게 하기 위한 교본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성경은 왜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먼저 아실 것은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자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것과는 전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만 천국 간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가령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또 누가 그들 이끌어 내었느냐, 이사야가 누구냐, 예레미야가 누구냐, 이걸 몰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힌 한편 강도가 있는데 그 사람은 구원 얻었습니다. 근데 그가 구원 얻은 건 굉장히 간단하단 말이죠. 자기들은 자기 죄로 죽고 죽는데 예수는 죄 없는 자로 죽는다, 이 사실이죠. 그래서 그분에게 내 영혼을 맡긴 것, 그 믿음으로 그 한편 강도 구원을 얻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과 함께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힘없이 당하는 그런 분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을 맡길 만한 분이다, 이렇게 봤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 속에서 뭐 이사야가 개입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예레미야 개입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들 믿음은 마찬가지란 말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 영혼을 맡길 분, 내 영혼을 의지할 분으로 보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뭐 창세기를 알아야 되고 출애굽기를 알아야 되고 이런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봐야 되고 출애굽기를 봐야 되고 또 이스라엘을 알아야 되느냐, 오늘 이처럼 우리가 요한복음을 왜 또 배워야 되느냐, 또 사도 바울 쓴 서신들을 왜 우리가 읽어야 되느냐, 여기는 분명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 하지만은 예수를 믿다 해가지고 지금 당장 천국 가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물론 뭐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다가 뭐 천국 갈지 아무도 알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오늘도 집에 돌아와가지고 밤을 무사히 지내고 내일을 맞이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몫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고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시느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참 믿음에서 뭔가 좀 풍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메말라지고 나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내 영혼을 맡길 분으로 알고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어떤 신앙의 어떤 풍성함이라는 걸 누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예수 믿고 당장 천국에 가버릴 이 땅을 떠날 그런 사람이라면은 어떤 신앙의 풍성함이 이것과는 별 상관 없을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한편 강도 예수 믿고 천국 가긴 했지만은 뭐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진 어떤 믿음의 풍성함 이런 걸 맛보진 않았을 거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간 삶의 기쁨, 어떤 위로 이런 것을 그 시의 그 한편 강도가 맛보는 그런 건 없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들은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또 내일을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한편 강도와는 분명히 다르다, 그런 얘기죠. 오늘 예수 믿고 인생이 끝나는 이게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풍성함들이 보여져야 될 사람들이라, 이런 얘기죠. 근데 그 믿음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예수를 믿는다 해가지고 주어지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뭐 여러분이 잘 말하는 믿음의 풍성이라는 거, 기쁨이라는 거, 이러한 것들은 예수를 내가 믿는다는 거, 이것으로 자동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주어진 것이냐, 그 믿음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이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이해가 되어짐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풍성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어떤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것만 알고 있는 그것보다는 그 믿음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느냐,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면은 그 믿음이 더 귀하게 되는 것이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기쁨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 바로 우리한테 그걸 얘기해 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 뚝 떨어진 그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누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아느냐, 그걸 성경에 말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 죽은 그분이 누군지 아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과연 그 믿음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지 아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냐, 이걸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걸 정리하고 확인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이 되어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처럼 믿음의 풍성을 알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또 그래서 믿음이 더 굳건해진다면은 설사 살아가면서 삶의 형편에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문제만큼은 흔들리지를 않을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보이라는 것이 바로 신자가 살아가는 이유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를 그러한 신자로 이끌어가고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있고 날마다 말씀하고 권고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나사로가 병이든 그런 이야기도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그 말씀드린 걸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것이죠.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예수님이 알렸단 말이죠. 예수님에게 빨리 와달라고 알릴 정도면 그 병은 결코 가벼운 병이 아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틀 늦게 한 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은 5장에 말한 대로 나사로와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는데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이런 말을 듣고도 일부러 이틀 늦게 가냐 그 말입니다. 결국 이틀 늦게 한 것 때문에 나사로가 죽게 되었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그걸 말씀을 듣던 것이죠. 우리의 상식까지 생각한다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면 병이 들었다 이런 소리 들으면 빨리 가서 고쳐주는 것이 맞을 것인데 왜 늦게 가서 결국 죽게 만드냐 그런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서 다시 살려내릴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병이 안 들게 있으면 될 것이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비록 다시 살아날 것이겠지만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걸 알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들은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살아간다면 그런 일들을 없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굉장히 박혀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정작 하나님 우리한테 그런 사랑을 베풀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은 이해하기 참 힘든 분입니다. 근데 이해하기 힘들다 이것은 바로 우리 생각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내 욕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일들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 다 둘러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이해가 되냐 말이죠. 얼마 전에 비행기 추락해가지고 사람이 죽고 또 뭐 며칠 전에 보니까 이틀 만에 20대 여자를 5개나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사람 중에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가 있다고 합시다. 또 살해당한 그 5명 여자가 몽땅 다 예수님의 신자라고 합시다. 그럴 때에 과연 그렇게 이해하신 하나님을 이해하시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어렵다는 문제란 말이죠. 언제나 우리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욕심입니다. 아무 일 없이 세상을 무사태평하게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 그런 삶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점수를 따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냐 그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볼 것 같으면 그런 것도 우리의 욕심일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일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그것도 신실한 일꾼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쓰시느냐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던 선지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예수의 제자로서 주님의 사도로서 도를 전했던 그 사도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했냐 그 말이지. 또 사도바울을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했었습니까? 이 사도바울은요 예수를 몰랐다면 바리새인으로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권세를 누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괜히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예수 믿게 해가지고 더 큰 부귀 권명을 누리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저 밑바닥 인생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예수가 괜히 불러내가지고 신자되게 만들어가지고 온갖 권을 다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얘기들을 담고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뭐겠냐 그 말이죠. 그것은 이 믿음의 풍성함이나 삶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욕심을 이루어짐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믿음의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힘이 있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걸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사랑이 뭐냐 그걸 아는 것이고 믿음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의 어떤 풍성이라는 거, 믿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결코 여러분의 어떤 신앙 행위나 교회를 통해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뭔가 신앙생활 부지런히 할 때는 기쁨이 있는 것 같다고 갖고 힘이 나는 것 같다가도 병이 들거나 혹은 다른 일 때문에 그런 일을 못하게 될 때 분명히 낙심이 되어버립니다. 마음이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나사로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병기는 나사로를 빨리 고치는 것이 아니고 이때 늦게 갔다 그 말이죠.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병기는 사람 빨리 찾아가가지고 병 낫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란 얘기예요. 만약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것이라면 지난 시간 말한 대로 아예 처음부터 병 안 들게 하는 것이 더 옳다 그 말입니다. 질병의 고통에서 건져주는 게 사랑이라면 아예 질병이라는 것을 갖다가 안 주는 게 옳으냐 그 말입니다. 그게 더 큰 사랑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로 우리 육신을 편안하게 만들어준 여기에 찾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 여기에서 그 사랑이 뭔가 이걸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에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도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보이는 기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 말을 듣고 또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 믿었냐 말입니다. 안 믿었습니다. 믿는 것 같다가도 다시 우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인간은 누가 옆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준 그것 때문에 그 말 듣고 스스로 예수를 이해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온갖 기적을 다 부어줘도 하나님은 안 믿었다. 그게 이스라엘이고 예수님이 직접 와가지고 말씀을 전해도 기능고적 기적을 보여줘도 그 예수를 안 믿단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뭡니까? 오자마자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3년이란 공생의 동안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3년 기간에 어떻게든 말씀을 전해가지고 믿게 보자. 이거 예수님 믿어가 아닙니다. 그토록 말씀을 전해 기적을 보여줘도 인간은 나를 안 믿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가지고 그 안 되는 인간을 고친다 그 말 예수님이 죽었어. 결국 방법은 우리가 말을 듣고 이해해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는 것밖에 없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절대로 우리를 설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고치러 왔다. 전혀 될 수 없는 우리에게 우리를 고쳐서 믿게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 나사로 사건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 살리셨기 때문에 뭐 병이 든 상태의 나사로 찜이야 몸에 손을 얻는다든가 아니면 말을 하면은 그냥 얼마나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만이 아니고 병 고친 그 이적을 다 볼 것 같으면 어느 것 하나도 단순히 병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런 길을 베푼 게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주님이 누구냐, 믿음이 뭐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병을 고쳤다 그 말입니다. 그걸 이해를 한다면 병든 나사로에게 빨리 가지 않으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죽은 나사로, 죽어버린 나사로를 찾아가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병든 나사로가 아니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시죠.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나오라 불러냈을 때에 나사로가 이해하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대답 안 합니다. 왜? 죽어있거든요. 죽으니 나으라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불렀을 때 나사로가 스스로 음성을 듣고 뛰쳐나온 것이 아니고 나오라는 예수님 말씀이 능력이 돼가지고 죽은 나사로 일으킨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지 못할 때가 많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을 해가지고 예수한테 한 거 이건 결코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온 것이 아니고 죄 아래에 있고 사망에 처한 우리를 예수님이 건져내신 것이죠. 말씀의 능력으로 오직 주님의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가지고 믿음을 주고 예수 안에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 이런 얘기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있을 때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데 살아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주님이 우리를 고쳤다 그걸 가지고 주님의 사랑이라 이런 말은.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우리들을 오셔가지고 우리를 고쳐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를 볼 수 있는 그런 자로 만들었다는 것, 이게 예수의 사랑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의 풍성함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앞에서 우리가 항복할 때에 얻어지는 것이 바로 풍성입니다. 하나님, 예, 맞습니다. 내 믿음을 위해서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옳습니다. 이런 항복이 있을 때에 믿음의 풍성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위로 어떤 힘이라는 이런 것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뭔가 바로 이 항복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보다는 왜 이렇게 합니까? 이런 반발과 원망이 앞서다 보니까 또 믿음의 기쁨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벗어난 우리 말 붙들어가지고 하나님께로 되돌려고 항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싸우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15절에 오면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리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걸 보면은 예수님이 병든 나사로한테 안 가신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병든 나사로에 가지 아니한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안 가신 것인데 그것 때문에 예수는 기뻐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 말을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힘들게 살 고통받을 때에 우린 예수님이 나에게 와가지고 내 고통을 다 해결해 주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삶에 함께 해달라, 내 고통에 함께 해달라, 이것이 뭐냐면은 빨리 나한테 와가지고 내 어려운 걸 다 해결해 달라 이런 기도라 그 말이죠. 이것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예수에게 사람을 보낸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 마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도 우리 나사로 병들었으니까 빨리 와 고쳐달라 이런 부탁이었습니다. 빨리 와달라는 것이죠. 예수님 오기만 하면은 함께 계시면은 이 모든 다 해결될 것입니다. 이런 초청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 빨리 와달라는 것입니다. 와가지고 이 어려움을 해결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그대로 하면 예수님은 안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늦장을 부리면서 죽어버릴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 이게 주님이 하고 있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욕으로 완전히 묵살해버리고 우리가 완전히 실패할 때까지를 기다린다는 거, 그걸 일부러 예수님 우리 찾지 않으신다는 거, 그리고 그걸 오히려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다. 믿음을 위해서 내가 너희가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같은 그 말씀을 이해를 하시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항복할 분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믿음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부르는 소리를 외면해버리시고 찾지 않으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다. 그게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무조건 기도하고 예수를 부르면 찾아와가지고 나의 뭐 해결해 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를 찾는다면 결국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나지를 못하죠.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 육신을 일하시면 결코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일하시기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래서 비록 지금은 뭔가 내게 힘들고 고통이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이 깊이 이해할 것은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죽은 나사로 찾아간다. 일부러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그것을 여러분이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절망의 상태죠. 그런 나사로 찾아가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에 우리 상태가 바로 그와 같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병든 나사로 찾아가가지고 나사로 일어나라 하시고 그 말을 나사로가 이해하고 일어났다면 분명히 나사로가 예수의 말을 순종해 일어났다. 이런 말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미 죽어버린 나사로이기 때문에 나사로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이다. 주님이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죠.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일으키지 않냐면은 절대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상태다. 그게 우리다. 이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게 하지 않냐면 우리는 스스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태 인간이었다. 이걸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얘기죠. 다시 생각할 것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이 나사로 이야기가 있는 것이 무슨 뜻이겠느냐? 그것은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간섭하시고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고 어떤 상태 인간들이었던가 이걸 깨닫게 하시고 그걸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거냐? 그 사랑 앞에 항복하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걸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9절 1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 낮이 12시가 아니냐 이 말을 어떤 사람은 뭐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이런 말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이 12시가 아니냐 이런 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유대 시간 12시면 우리나라 시간은 6시죠. 근데 뭐 낮을 갖다 이 말을 낮이 12시간이다 이런 뜻을 이해하건 아니면 지금이 난 12시다 뭐 이렇게 이해하든지 간에 공통된 것은 예수님이 함께한 지금은 낮이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낮에는 환한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길에서 앞을 보지 못해 넘어진다든가 하는 일이 낮에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밤에 다니면 빛이 없기 때문에 넘어질 위험이 많습니다. 예수님 지금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에 결국 밤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다 이런 말 하는데 이건 어떤 상태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냐 그 말입니다.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상태의 인간 그건 바로 소경이라면 소경 결국 뭐냐면은 빛이 없는 자는 낮에 다닌다 해도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에 살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빛이 없는 자는 이게 알쑤말쑤한 그런 말 같은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소경이 아니고 눈뜬 사람이거든요. 눈이 뜨인 사람이라 분명히 세상에 있는 빛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든지 그 길을 능히 보고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눈이 뜬 사람이고 신자란 말이죠. 그런데 눈을 뜬 자가 눈을 감고 다니면 어떻게 되냐 그 말입니다. 눈을 감고 다닌다면 이건 소경이나 마찬가지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신자는 우리는 소경이 아니고 눈을 뜬 자고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인데 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눈을 감고 살아가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길이 분명히 있고 우리는 그 빛을 볼 수 있는 눈뜬 신자들인데 살아가면 눈을 감고 살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눈을 감고 있으니까 우리 삶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보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렵고 힘든 형편과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속에 만들어 놓으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뭐냐는 것. 이걸 분명히 빛으로 하나님이 비추고 계시는데, 말씀으로 알리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는 눈을 감아버려가지고 그 빛을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을 찾지 못하고 허둥대고 결국 하나님 나를 외면하고 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다, 이런 원망을 하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놓고 답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된 신자에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는 그런 눈뜬 신자라면은 우린 어떤 인생에서도 하나님 빛을, 그 빛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빛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 빛을 보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눈을 감아버린다면 빛을 보지를 못하고 어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 속에서 낙심해버렸죠. 아무 생각이도 절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불안하고 염려만 남게 된다, 그 말입니다. 빛이 안 보이니까 어둠만 남을 거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당황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게 되고 보게 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그 눈으로 인생을 볼 때에 분명 빛이 보일 거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누구시냐?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기뻐한 분이다. 그 주를 보는 눈으로 인생을 본다는 길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느냐, 그걸 분명히 알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두고 빛에 다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빛에 다닌다. 이것이 바로 병든 나사로를 예수님 일부러 외면하심으로써 죽게 하는 주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믿음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걸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엉뚱한 데서 예수 사주를 찾으려 하지 마시고 예수님 계신 그곳에서 주님을 찾고 주를 만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로서 눈을 감고 살지 마시고 눈을 뜬 자로 살아감으로써 여러분의 삶에 비춰지고 있는 하나님 빛, 그걸 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인생에서도 당황치를 아니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길을 분명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된 그런 형편이, 그런 삶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볼 때는 암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보면서 항상 빛이 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가,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를 그런 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 아니면은 우리는 믿음에서 자꾸 흔들리고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예수는 이런 분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일하시느냐, 틀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누구신가는. 그래서 이 나사로를 찾아갈 때에 죽은 뒤에 찾아가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냐는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의 주님은 우리 믿음을 위해 일하신다. 내 육신을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예수가 아니고 우리를 믿음을 위해서 일하셔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굳게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닌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에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래서 내가 예수를 부를 때에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 삶을 무사팽팽한 길로 인도해가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 믿음을 위해 일하시는 그런 분인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 믿음을 위해서라면 고통으로 얼마든지 힘든 길 우리를 밀어붙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이르건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우리 마음을 몽땅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눈을 감은져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눈으로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당황하지 않냐고, 염려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인도하시려는 그 빛을 바라보면서 굳게 따라가는 굳건한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